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하는 것 그리고 재혼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결혼하는 것, 가정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결혼이나 가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앞부분에서도 크게 나왔고 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결혼,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이제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것이고 또 그곳이 또 교회였으니까 가정이 곧 교회이기도 했고 또 그곳이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는 노동의 터전이기도 했죠. 그래서 함께 또 같이 노동을 하는 직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같은 곳에 다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부분과 비슷합니다. 만약, 만일 이런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이건 앞부분과 똑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한두 가지 경우들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가? 사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두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을, 원칙을 잘 찾고 그에 부합하게 또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안에 두 번의 가정법이 나와요. 1절, 2절에 한 번, 3절, 4절에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의 단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합니다. 사람, 남자, 성인. 남편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상황에 맞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다. 이 말은 합법적인 과정으로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산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도대체 무엇이 수치가 되는 일일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가령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싫어요. 그래서 내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꺼리가 없으니까 자꾸 찾다 보니까 아, 내 아내가 처음에 나한테 시집 올 때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건수를 잡아서 친정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수치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죄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만약 자기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잡아다가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든지 아니면 결혼할 때 애당초 무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하자를 발견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빼고 뭐 돌에 맞아 죽거나 결혼이 애당초 원인무효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닌 다른 경우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남편이 아니 나는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난 이거는 난 용납할 수 없어. 난 이런 경우는 난 꼴 보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죄를 범했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무언가가 있었겠죠. 여하튼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조건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에게 있다고 치자고요. 문제는 그 허물을, 그 수치를 남편이 내가 용서하겠다, 덮고 지내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남편이 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요. 가령 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아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덮어주기로 했다. 그거는 덮어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을 하면 내 아내도 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남편이 덮어주느냐 안 덮어주느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남편이 덮어주면 그래도 내가 용서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여하튼 허물이 있어도 남편이 덮어주기로 했다, 용서하기로 했다, 그냥 살기로 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뒤에 처분이 나옵니다. 처분을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나는 이 여자를 이혼합니다 이렇게 증서를 써가지고 자기 아내였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원래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내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이겠죠. 이혼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율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들이 각각 달라서 참 가끔 이제 요즘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면 목사는 당연히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도저히 참고 살 만한 형편이 아닐 경우엔 알아서 해라 하고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이혼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다른 분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건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사느냐, 당장 가서 이혼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일 때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이래서 싸웠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장 가서 이혼하고 와라. 다시는 내 앞에 부부인 채로 오지 마라. 다음번에 왔을 때 아직도 이혼 안 했다. 그럼 나한테 혼난다. 그렇게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싸웠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게 왜 아직도 이혼을 안 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혼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분을 내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성분에게 불리한 조건이죠. 우리가 딱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왔던 경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원인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 내 아내가 사실은 처녀가 아닌데 거짓말하고 씻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가집으로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재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을 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내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재판합니다. 재판을 한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떠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에는 재판의 과정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또 이걸 뭐 재판장을 찾아가거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없어요.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죠. 난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남자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요. 바로잡을 방법이.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규정이 갖고 있는 아주 묘한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이 실제로는 이 규정을 어떻게 악용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 원래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자기 부인과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내다 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악용이 되었냐면, 이게 뭐 성경 안에서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여자가 결혼을 해올 때 이제 다른 민족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편 되는 사람, 남자가 여자의 집에 지참금을 줬습니다. 여자에게 돈을 주고, 여자의 집에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동시에 여자가 시집오면서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친정에서 재산이 있어서 뭔가를 좀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혼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여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갖고 왔던 재산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가 갖고 왔던 재산을 안 주고 그냥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혼증서를 써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내가 친정에서 갖고 왔던 돈을 좀 받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게 굉장히 여러모로 좋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적용들이 있었던 그런 규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째 다시 나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자, 이제 이혼을 하고 여자분이 3절에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제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합니다. 여기도 보면 왜 미워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앞부분에서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은 수치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예 언급이 없고 남편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증서를 받는 것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이혼은 한 번만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부인을 집에서 내보내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경우가 나오죠. 3절 끝에 보면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러면 혼인관계가 당연히 종료가 된 거죠. 남편이 있을 때의 혼인관계가 있는 것이지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혼인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이때도 혼인관계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지금 뭐라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오느냐.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도 내보냈던 여자를, 그래서 그 여자분이 만약에 혼자 그냥 쭉 살았다면 문제가 아닌데, 내보냈던 여자가 혼자 산 게 아니라 재혼을 했었어요. 재혼했었던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이렇게 저렇게 난잡하게 뒤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내를 내보냈다가 그 여자가 재혼했다가 그 여자를 또다시 맞아들인다, 그럴 거가 됐으면 처음부터 참고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한 번 내보냈으면 다시는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맨 끝에는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을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땅이 더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왜 주어졌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왜 땅이 범죄하게 하는 것일까 싶은데,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가난 사람들이 생활하듯이 생활하지 말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풍속,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풍속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사실 이 자매님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표현이 많죠. 4절 같은 경우에도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혼해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게 왜 몸을 더럽힌 겁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했는데 그게 왜 몸을 더럽힌 것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버렸어요. 그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하면 다시 내가 원래 버렸던 그 원래 첫 번째 부인을 향해서는 나도 남자도 이미 몸을 더럽힌 상태니까 그 여자에게 장가갈 수 없다. 다시 재혼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놓고 보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합의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죠.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지만 그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안에 율법 안에 이혼증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하도 죄를 지으니까 부득이하게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지 이혼증서 써서 너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율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려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이 본문만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명령들이 있죠. 그 세부 명령들이 다 과연 하나님의 진심을 잘 담고 있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율법이 허락했잖아. 이거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난 그렇게 행동해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문자에서 이렇게 이혼증서를 쓰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종을 두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도 종 두고 살아도 되고 나도 그냥 다른 사람 땅 사드려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아내를 버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규정이 주어진 이유를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는 다 이혼을 안 하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규정을 주셨는가? 아닙니다. 만약에 잘 살고 있는데 이 규정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겼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현실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자주 아내를 밥 먹듯이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적어도 아내를 버리려면 그 여자가 살 수 있게끔 이혼증서라도 써서 줘야지. 이렇게 명령하신 거지. 원래 잘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규정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지금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고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덜 짓게끔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규정을 줬으니까 네 권리를 다 써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잘 기억하지 못해도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가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잘 섬기고 서로 잘 돌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으로, 우리들의 죄악으로,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부득이하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찌하면 참 보기 싫은 아내를, 보기 싫은 남편을 버릴 수 있을까 궁리하는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내 배우자와 내 식구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